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시간에 욥기를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긴 책입니다. 근데 욥기의 이 대부분의 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욥과 새 친구가 계속해서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는 난타전이 계속 이어지죠. 욥의 새 친구들의 주장이 뭐죠? 욥이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한 걸로 봐서는 그가 분명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그에게 이 벌을 내리셨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너가 지금 이 재앙을 당한 것이 너의 죄악 때문이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라. 너의 시작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미약하지만 너가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으로 계속해서 욥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욥은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박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숨겨온 죄가 없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할 만큼 어떤 악한 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라고 자기의 결백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이 새 친구들의 주장 그리고 욥의 이 주장이 계속 말다툼이 이어지는데요. 그것이 무려 3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욥기가 되게 복잡한 구성 같지만 딱 요 두 진영의 말싸움이 7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결국에는 이 새 친구들이 욥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욥이 내가 의인이다 라고 주장하자 그를 설득하는 것을 이제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욥도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완벽하다고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춘 적도 없고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다라고 자기의 의로움과 억울함에 대해서 정말 쉴 새 없이 속사포처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게 31장까지 쭉 달려왔다가 잠깐 숨을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욥기 31장까지 쭉 보면요. 욥하고 새 친구만 이 현장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32장이 되면서 사실 이 현장에 한 사람이 더 함께 같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욥과 새 친구들보다는 아마 한 세대 젊은 청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욥과 새 친구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곁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한국 문화상 정서상 이 어른분들이 내 윗세대 분들이 이렇게 대화 나누고 있으면 이 젊은 사람으로서 그 대화에 껴드는 것이 예의에 좀 어긋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얘기할 때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잠깐 옆에서 듣다 보면 아무리 젊은 세대라 그래도 아 이건 아닌데 저건 저 어르신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데 하는 생각들이 막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막 이야기하자니 이거 너무 예의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저 어르신하고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다르기에 이걸 말하면은 저분이 좀 이걸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서 욥이 계속 잠잠코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32장부터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31장까지 욥하고 새 친구들이 이 난타전이 막 끝났잖아요. 욥아 너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욥은 난 죄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거야. 막 이런 난타전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떠한 깔끔한 설명도 욥의 새 친구들이 못해주고 욥이 자꾸 자신을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에 엘리후가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죠. 참다 참다 못해서 옆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이 젊은이가 32장부터 이제 입을 탁 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욥의 질문.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욥의 새 친구들의 주장했던 것. 그들이 긴 대화 곁에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에 대한 반박을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요 이 사람의 주장을 잘 아셔야지 32장부터 37장이 통으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욥에 대한 반박과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 반박하는 건데, 욥아 너가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가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라고 욥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고,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꼭 잘못을 지고 죄를 저질러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것을 이 젊은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가만히 보니까 아,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지혜라는 것이 꼭 나이를 먹는다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갖고 좀 얘기해야겠습니다라고 이제 긴 한 번의 긴 호흡을 가지고 32장부터 37장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거의 마지막 42장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딱 나타나셔서 대화하는 클라이막스가 욥기의 아주 이 절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욥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욥기가 마무리돼요. 근데 먼저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는 욥이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금 욥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는요, 욥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책망합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부터 우리 13절 좀 깁니다만 한번 다시 같이 읽죠. 8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말하리라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그러니까 먼저 지금 엘리후가 누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8절 다시 보세요. 욥 어르신, 어르신께서 지금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면서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서 흠을 잡으셔서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11절까지 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신 분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대드십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 가한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네, 이 엘리후의 목소리가 좀 들리시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침묵하신다 한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엘리후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어르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어르신이 못 알아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5절 보세요.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표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이 마이크를 대고 아니면 확성기를 붙잡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지만 이후에 그가 도망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큰 불이 있고 지진이 있고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듯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세상의 그런 소요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고요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욥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심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욥에 대해서 책망했으니까 이제는 욥과 함께 변론했던 이 새 친구들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욥의 새 친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뭐였어요? 인과 응보의 세상이었잖아요. 욥아, 너가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너 지금 고통과 재앙이 너에게 일어났다? 그건 너가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과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지금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거든요. 근데 엘리후의 신학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재앙을 주실 때는요, 이 사람이 꼭 나쁜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목적과 그 이유를 가지고서 고난과 재앙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고난과 재앙을 허락하실까요? 엘리후가 오늘 발견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악한 행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행실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웨이크업 콜인 거죠. 일종의 예방주사처럼,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내가 더 큰 벌을 받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이러한 예방주사 차원으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 엘리후의 관점이었어요. 자, 16절 17절 그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6절 다시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너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너 나 버리고 가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두렵게 하시려고 사람의 인생에 가끔은 고난과 재앙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17절 봅시다. 사람에게 그의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며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아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는,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이 재산이라는 게 고난에 처해 보니까 이거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해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이 엘리후의 말 중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엘리후는요 아주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엘리후는요 지금 여태까지 31장까지 욥과 새 친구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구나, 아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아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래서 엘리후는 자기가 가진 이 시각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마치 이해한 양 교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엘리후는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을 왜 사실 비난했냐면, 그렇게 말하는 게 욥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라고 말을 시작했는데 실상 자기도 지금 열 자녀를 잃고 온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또 책망하고 또 그를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32장부터, 사실 오늘 매일 성경 보면 32장부터인데 제가 일부러 33장을 좀 시작했어요. 32장은 개론이고 33장부터 이제 엘리후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32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을 보면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조금 쉽게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엘리후의 이런 잘못을 보면서 아유 이 사람 역시 어리석구나 라고 본문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엘리후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런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막 10년 20년 넘게 다니신 분들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엘리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지. 하나님 내가 왜 몰라. 내가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마치 하나님을요 자기 주머니 속에서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는 물건 대하듯이 나 하나님 내가 잘 알지 라고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다 이해한 양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나눌 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어떠한 반응도 없고 어떤 관심도 갖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배워가는 것은 필요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평생토록 이어져 가야 하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마치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이라는 박스 안에 집어넣고서, 그래 난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 내가 내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라고 하나님을 다 아는 양,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으스대는 것은요,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거죠. 평생토록 성경만 연구해왔던 한 노신학자의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 연구했지만 여전히 마치 이 세상에 먼지 한 톨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단편의 그 단편의 단편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엘리후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 주일학교 출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다 하고, 오늘날 말하면 제자반, 뭐 사역자반, 뭐 성경 공부는 웬만한 건 다 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성경적인 지식이 욥에게는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지식은 있으나 사랑이 없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바로 그 케이스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아마 이제 신앙생활 새벽 예배 나오실 정도의 열심이라면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형화된 지식들과 내가 가지고 왔던 그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나의 정형화된 그 지식이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고, 또 옆에서 성장하고 있는 오히려 그 성도들을 오히려 저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가증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볼 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이 영적 지식과 경험이 영혼을 살리는데 어떠한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는요 역시 젊은이었어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 아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평생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아마 많이 교회를 옮겨도 열 교회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생활하면서 아 그래 교회가 이런 거지 라고 교회를 그냥 다 아느냐, 우리가 살아도 뭐 길면 80이라고 요즘 100세 세제입니다만 그렇게 길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도 그래 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 대한 잘못된 교만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나의 영혼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영혼을 구하는데 정말 이것이 어떻게 유익한지를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과 신앙생활의 진위를, 진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 지식도 추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추구해야 되지만 사랑도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 엘리후가 거기서 실수했어요.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나가고 있지만 이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진 않았을까요? 혹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우리의 내심 안에 숨겨진 교만함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우리의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아직도 주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단편적인 조각의 지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또 어떻게 섬겨나가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머릿속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지성을 다 해도 결코 다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때로는 마치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물건 꺼내듯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 양,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소유물처럼 다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도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었고 옳은 이야기였지만 정말 그 안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역시 욥을 찌르고 욥을 일으켜주지 못하는 무익한 변론으로만 남아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결코 전부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아직도 더 알아가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아직도 더욱더 찾아가야 할 진리의 보고가 깊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밭에 숨기운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하나님 우리 앞에 숨겨져 있는 이 진리가 깊고 깊기에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겸손한 자세로 성령께서 이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영혼을 살리며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생활에 연수만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주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본질이 없이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될 뿐이니 모습만 남아있고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살아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할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알아가기를 힘쓰며 주님과 교제하며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임을 하나님 깨닫기에 하나님 갈수록 시간이 더해갈수록 주님 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욥과 같이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에 강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새벽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